라디오 소설 해학과 재미 속에서 인생을 읽는
라디오 소설
최국철 작, 최복음 연출, 간도전설 67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잡고 벌금까지 톡톡히 벌어냈다고 기뻐서 그러겠지.
죽일 놈들이지. 아, 형님, 다른 일 없음. 나 이 길로 승만이 하고 상국이나 보고 올라가겠소.
급해 말아. 나도 너같이 큰 골에 넘어가겠다. 멀리까지는 바래주지 못하겠지만 이 밤에 널 혼자 보낼 수 없지.
참 별소리. 야, 말리 떠나도 종당에는 아직 일하는데.
이들은 몸을 돌려 다시 우로 올라간다.
저 큰놈이 내려오는 걸 언제 봤냐?
누구 말이오? 혹시 장씨? 아, 전하 팬이요.
광수가 홀연 걸음을 멈추고 원도를 돌아봤다. 광수는 원도가 지나가는 말처럼 심상하게 물었지만 무슨 낌새를 기민하게 챈 것이다.
와서 술을 마시느라면 아직도 안 가설게요.
광수는 원도가 묻는 뜻을 알아챘다.
해치우 자는 게요?
그런 건 아니야.
원도는 시치미를 땄다.
하긴 그놈이 있는 한 형님은 큰 걸 가도 편안하게 살지는 못할게요. 그놈의 욕을 적게 봤소. 그런 놈은 살려둬서 쓸데없어.
근데 오늘 밤으로 그놈이 군골에 넘어갈까?
글쎄 말이야.
원도는 혼자 소리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광수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오늘 같은 기회는 다시 없다. 장신은 이제 미워하기도 싫은 놈이다.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장씨를 죽여버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지부장 고갯길 옆에 숨었다가 그놈이 지나갈 무렵 감쪽같이 습격하면 산에 있는 군대들이 한 짓으로 짐작할 것이다. 좋은 기회다. 온몸이 달아오른 원도는 지금 후과를 생각할 여유가 없이 야수와 같은 웃기에 투척돼 있었다. 원도는 권총을 틀어잡았다. 원도와 광수가 물러가자 영범이와 속자는 너무도 놀라서 입을 딱 벌렸다. 한동안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알고 보니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저 늙어 죽을 때까지 오늘 일은 누구한테도 말해서 알려야? 알겠어.
아유, 알았어.
속자에게 비밀을 약속하는 영범의 말은 우둔하기만 했다. 이날 깊은 밤, 꿈나라로 들어간 구영벽 사람들은 지부장 고개 쪽에서 울린 두 방의 총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한 영범이와 숙자만은 똑똑히 들었다.
이거 뭔데 큰일을 저지르는구나.
길순이도 이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이 광수와 같이 큰 골로 올라갔다는 일을 상국이한테서 가만히 들어 알고 있었다. 쪽빛이 소조한 가을이다. 산에도 들에도 가을이 왔다. 풍요로운 황금빛 들녘에서 콩이 놀놀이 익어갔고 서양역이면 사이섬에서 새꽃이 하얗게 날려왔다. 까투리를 찾는 장기의 울음소리가 요정하게만 들린다. 은근하고 요정한 계절이지만 구영벽 마을의 인심은 날이 갈수록 뒤숭숭해졌다. 원도가 경찰서에 잡혀갔다 온 후부터 마을에서는 밤을 자고 나면 불안한 소식만 터졌다. 먼저는 큰궐 장지조가 술 마시고 밤에 큰궐 넘어가다가 지부장 고개에서 산에서 내려온 군대들에게 총에 맞아 죽은 소식이었고 그 다음은 복희의 신비한 실종, 광수가 강동 갔다는 소식, 뒤이어 조기훈이 떠난 사실이었다. 장지주의 조금은 큰 궐 가서 신계지를 터치는 장독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다. 장씨의 조금과 조기훈이 떠난 사실에 대해서 구영벽 사람들은 쾌념한 기색이 아니었으나 복희의 신비한 실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했다. 그 중에는 광수와 배가 맞아 도망쳤다는 엉뚱한 구설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진상을 딱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구설 하나로 그쳤을 뿐이었다. 어제까지 복희를 봤는데 밤 사이에 없어진 것이다. 그래,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말인가? 옛말에서나 있을 일이다. 암만 해도 이상하기만 했다. 과부 몸으로 딸 둘 거느린 여자가 무슨 힘으로 밤 사이로 떠났을까? 광수의 일도 그렇다. 처음에도 그냥 큰 골에 있는 줄 알고 요의하지 않았는데 큰 골 가서 일하는 장독 사내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쪽에도 광수가 없다고 했다. 그제야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럼 광수는 또 어딜 갔단 말인가? 구영백의 모든 일은 원도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지만 원도가 내색 없으니 사람들은 복희와 광수의 신비한 실종, 조기훈이 까닭없이 떠난 사실, 나아가 장씨의 죽음까지 원도와 연계가 있을 줄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밤을 자고 나면 뒤숭숭한 소문으로 불안하기만 했지만 그래도 밤이 오면 법석을 떨며 앞집으로 모여들어 상구기가 갖춘 레코드 노랫소리를 들었다. 레코드를 처음 보는 구영벽 사람들에게는 얇은 판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는 게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우깨산 말기후로 해가 불쑥 솟아오르자 아침 햇살이 구영벽 마을로 찬연히 쏟아졌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비운의 하루였지만 이 시각 구영벽 사람들은 그것을 상상도 못하고 분주히 돌아치기 시작했다. 9월 16일 박씨가 손가락 꼽아보며 정한 날이다. 16일이라면 내일이다. 원더네는 내일이면 이사하게 된다. 그 사이에 100번도 더 이사했을 노릇이나 장지주의 조금으로 큰골 마을 인심이 뒤숭숭했고 거기에다 박씨까지 나서서 종불나게 이사 날짜까지 똑똑하게 정하는 바람에 줄곧 이사를 늦췄다. 병수가 죽은 뒤 한시 바삐 구영벽을 뜨자고 급해하던 길순이는 박씨가 길리를 택하자 두말 없이 곱게 따랐다. 여자들이란 원래 이런 노름에는 큰 정성을 바쳐 따르는 것이다. 하긴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이사하는 큰일이라 절대로 얼떨떨할 수는 없는 일이다. 황차 원도 역시 장지주의 조금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싶은지라 이사를 급히하지 않고 박씨 말을 따르는 채 했다. 승만이와 상국이가 일하러 나가자 집안에서 서성거리던 원도는 길순이가 설거지를 하는 사이에 인수를 데리고 마당에 나섰다. 세관 뒤로 빠져나가는 준식의 뒷모습이 얼른거렸다. 사이섬의 보들숲을 거의 절반이나 작파해버린 준식이는 얼마 전부터는 제껴놓은 나무를 걷어내고 있었다.
참, 오늘은 사이섬으로 나가볼까?
원도는 자기가 뚱겨주고 뒤를 받쳐주는 일이라 존식의 일에 무척 신경을 쓰고 있었다. 집안에서 설거지를 하는 길순이는 느닷없이 상국이가 부르던 노래 한 대목이 생각나서 가만히 흥얼거려 보았다. 길순이는 지금 기분이 둥 떠서 무척 흥분하고 있었다. 병수가 죽은 뒤 처음으로 기분을 펴보는 길순이다. 내일에는 이사하게 된다.
내일에는 이사 가게 된다. 큰 마님이 되는 게다.
내내 알턴 일을 뽑았다. 복희의 신비한 실종은 길순의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를 풀게 했다. 어딘가 지피는 데가 있지만 그런 것을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래. 내 눈앞에서 복희라는 여물이 사라지면 되는 거다. 바로 그거야.
길순이가 집안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밖으로 나올 무렵 마당으로 옆구리에 버들광주리를 낀 덕희와 금숙이가 들어섰다. 섬떠루에 앉은 원도에게 인사하는데 길순이가 활짝 웃으며 이들을 반겼다.
아이, 내일 이사한다던데 이삿짐 가지 않수구만.
금숙이가 집안을 기웃거리며 의문을 품었다.
우린 그저 빈몸으로 간다.
하긴 이삿짐이래야 벽감에 모셨던 시어머니 신주를 모셔가면 된다. 그의 농작이나 세간기물 같은 자질구리한 것들은 큰 골 쪽에서 새 것으로 갖추어 놓은지라 여기 것은 덕희에게 주어버리면 그만이다.
근데 광주를 끼고 어딜 가오?
새섬에 버들버섯이 돋았다고 해서.
어쩌녁에 비가 한 줄금 내린지라 버들버섯이 살아났을 것이다.
버들버섯? 나도 갈까?
기분이 좋은 길순이는 남편 쪽을 돌아보며 동의를 구했다. 집에 있어도 할 일이 크게 없다. 그런데 인수가 문제다.
갈 거지 뭐. 누가 잡수?
원도가 선선히 대답했다.
기른 게 아니고 인수 일로 그랬지비.
인순 저 강숙이... 뭐, 나하고 놀지 뭐. 난 오늘 일이 크게 없는데.
원도는 어망결에 인수를 복희한테 맡기겠다는 소리를 할 뻔했지만 용케 말머리를 돌렸다.
말 좋네.
길순이는 남편에게 해쭉 웃어보이며 집안에 들어가 바삐 차비하고 나왔다. 인젠 아랫배가 왠간이 큰지라 예전처럼 움직임이 날렵하지 못했다. 이들이 떠나가자 원도는 인수의 손목을 잡고 뒷마을로 들어갔다. 사이섬으로 가는 일은 오후에 다시 보기로 했다. 길순이네가 세관을 지나 인도를 넘을 무렵 최십장과 소위가 엇비스듬히 맞띄웠다. 이들은 나루터에서 올라오는 길이다. 이쪽 편 교도에 구축하는 또치가가 완공됐지만 이들은 쩍하면 여기로 건너왔다. 조기훈이 달인리를 총괄할 때에는 얼씬거리지도 않더니 조기훈이 떠나고 총감독이 다시 오자 이들은 다시 번질나게 공사장으로 나왔다.
아이고, 어랍쇼. 이 고운 만주 아가씨 님네 어딜 가오?
최십장이 너덜거렸다. 소희도 희미한 웃음길을 입에 달고 여자들을 음침하게 훑어봤다.
음전한 여자들이군.
서인은 오늘 여기로 피뚝 나왔다가 양소천자로 가야 한다. 양소천자 순찰부로 금방 발령받고 내려온 친구 보러 간다.
여기 헌투레기 놈들은 이렇게 말짱 건 여자들만 차지했다니까.
최집장은 벌써 머리에 감았던 봉대를 풀어던지고 있었다.
아, 아주머니구만. 빨리 빨리 넘어가.
야.
뒤따라오던 천규가 길순이를 아른 채 하며 최십장을 말렸다. 뱀 앞에선 개구리가 돼 길순의 등 뒤에 숨어 가슴을 떨던 덕희와 금숙이는 길순이를 따라 바삐 인도를 넘어갔다. 등 뒤에서 음탕한 웃음소리가 터졌다.
여보소, 아가씨님네들, 그 치매 한번 들춰보소, 어? 그 엉덩이나 한번 기경하게. 아이고.
최십장은 여자들에게도 악패다. 사경에서 겨우 몸을 건졌고 산에 있는 군대들의 활동이 빈번하다고 뒷소문이 흉흉했지만 겁내는 기색이 없이 더욱 우쭐거린다. 길순이네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급한 걸음으로 사이섬으로 갔다. 여름에는 몸빼를 입지 않았다고 도강을 막으며 희롱질하더니 이번에는 얼굴 곱다고 희롱질이다.
죽일놈, 치마를 들어. 굶은 범을 뭐라고 저런 놈을 잡아가지 않소.
원도는 인수의 손목을 잡고 뒷마을로 들어갔다. 길 옆 숲속에서 매미들이 기세차게 울어댔다. 마을길에는 인적기 하나 없이 조용했다. 아들의 손목 잡고 마실 도리를 해보기는 처음이다. 구영병 마을을 돌아보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다. 오다 가다 잠시 이삿짐 풀고 눌러앉은 구영병. 날짜 수로는 1년이 못돼도 해수로는 2년철을 잡는다. 여기서 원도는 갈림길이 생겼고 전환점이 생겼다. 아무래도 정이 들었다고 해야 할 곳이다. 요정 천리라면 무정 만리다. 얻은 것이 많은 만큼 잃은 것도 많다. 조기운과 광수를 잃은 일이 제일 가슴 아프다. 만남과 이별, 제보와 정감. 원도는 여기서 인생을 배웠다. 뒷마을로 들어왔던 원도는 장독 사람들을 찾아 다시 산밭으로 향했다. 장독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삼치기에 나섰다. 어제 물도랑과 가까운 산밭머리에 삼구댕이를 파는 토역을 마치고 밑바닥에 온돌까지 놓아 힘든 일은 마쳤는지라. 오늘은 아낙네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아침 나절에 삼단을 삼구댕이에 우물정자 모양으로 자곡자곡 쌓았고 해가 허리를 펼 무렵에는 그 위에 쑥을 덮고 다시 흙까지 덮었다. 조금 지나 삼구댕이 우로 연기가 꾸역꾸역 쏟아져 나왔다.
어! 물을 길어!
영범이가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다. 그러자 아낙네들이 치맛바람 일구며 동이로 물을 이어날랐다. 영범이가 흥이 난 김에 청승맞게 한 대목 소리를 뽑자 물 깃는 아낙네들은 공둥이를 더 힘차게 흔들며 덩이를 이고 오간다. 아랫목에서 남편과 같이 일하던 숙자가 용범이에게 뺑긋 웃어 보였다.
잘한다, 잘한다. 우는 애기, 촌매기들 잘한다.
칠성이가 생뚱같게 나서서 장타령 먹임소리를 내며 회방을 놓았다. 자네들은 칠성의 먹임 소리에 돌멩이가 굴러가는 소리를 내며 웃어댔다.
자자, 그만하고 우리 담배나 먹읍시.
사내들은 기시인기신 그늘 밑을 찾아들었다. 아낙네들이 달기 시작한 삼구댕이에 물을 쏟아붓자 삼구댕이우로 단김이 실실 피어올랐고 삼이 익는 알지근한 냄새가 마구 덮쳐왔다.
저 암말 김소사이 내가 이사 간다고 했지.
영범이가 화제를 끄집어냈다.
제 형님, 우리도 그 따라 올라가 봐야지 않소?
글쎄, 그래야 되겠지.
또 계획이 생각났던 게로구나.
득삼의 뒤를 이어 칠성이가 끼어들었다.
아, 구대기가 우글거리는 쇠개긴 니기 먹고 죽은 새끼돼지 물어다가 김선상한테 무한받으기 니기라고 그딴 소리를 여기센.
영범이가 당장에서 칠성의 덜미를 눌렀다.
아이, 아이 이 사람 쓸데없는 걱정 말라. 아래 물건이나 잘 건설할 게지. 정말.
영범이가 싱글거리며 겨룹대로 칠성의 사타구니를 툭툭 건드렸다. 잠방에만 입고 앉은 칠성의 사타구니로 거무 튀튀한 욕실한 연장이 절반쯤 밀려나와 있었는데 가만 보니 그쪽에 실밥이 풀려져서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온 것이다. 이 잠방이 혼소리 따진 것은 큰 골에서부터였는데 인젠 칠성의 연장이 꺼리낌 없이 햇빛을 본 지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 물건짝이 왜 자꾸 버둥거린다.
아이고.
둘러앉았던 사내들은 칠성의 물건을 보자 에이코 혀를 회회 내둘렀다.
이젠 나와서 시방 할 일이 있어?
칠성이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물건을 안으로 밀어넣었다. 하지만 조금 지나자 다시 기웃거리며 기어나왔다. 만덕이는 이때야 겨우 삼구댕이를 덮고 불을 지폈다. 만덕이는 요 사이에 장덕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인젠 구형벽이 재미없었고 사람들을 보기도 싫다. 똑똑한 놈으로 둔갑하기는 어렵지만 머저리로 되기는 쉽다. 요 사이에는 아내까지 곰상곰상하지 않는다.
아유, 혼자 우두커이 그러지 말고 사람 모인 장소 가서 담배라도 태우실 거야, 예?
좌르륵 삼구댕이에 물을 붓고 돌아서던 속자는 혼자 고개를 떨구고 묵묵히 앉아있는 남편을 측은하게 바라봤다. 만덕이는 대답이 없다. 한숨까지 터픈 속자는 영범이 쪽을 가만히 훔쳐보고는 다시 물길러 개울가로 나갔다. 개울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물을 깃다 말고 모여앉아 참새떼처럼 재잘거리고 있다가 숙자가 나타나자 벼랑간 또 끊었다.
아, 이상하다 야. 왜 내가 나타나자 개구리가 우는 눈빛 털 던지듯 말을 끊나? 어.
아휴, 아이 무슨 얘기길래 생사리 끌두 책을 책을 하옵다며? 왜? 왜 끊소? 아이 나도 좀 들어보자.
숙자 뒤에 따라섰던 덕녀가 저기나 맞은편에 오금을 꺾고 앉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오금이 말재인지라 다른 사람들이 두 번 걸음을 할 때면 겨우 한 번 걸음하지만 막내 딸년이 금숙이 대신 나와서 일에는 별 지장이 없었다.
아, 저기나 시방 이안가들이 자꾸 강숙이 엄마 소리를 해서 아이, 복희 일이야. 여기서 날 내놓고 누가 더 아는 세림이 있음두?
아유, 아 여기가 고슴도치 잡아먹은 소리 하고서 무슨 아이, 강숙이 엄마 얘기를 했다고 내실이세?
저기나 곁에 앉은 통통한 여인이 속자를 헬끗 훔쳐보며 저기나의 잔등을 때렸다.
아이, 아이, 이 복희 말은 더 하지 말라이. 곁에 없는 사람 말은 자꾸 하는 법이 아니지.
덕녀는 저기나의 올림수에 넘어가서 정색해 했다.
더러운 년들, 꼭 내 말 한 게 틀림없어.
모르는 채 눌러앉으려던 숙자는 생각을 고쳐먹고 동이에 물을 담자 인차 자리를 떴다. 숙자는 저기나가 아랑네들을 휘동해서 자기를 따돌리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욕심 많아서 참 잘 살겠어 그래.
저기나가 가만히 한 소리였지만 숙자는 어쩔 수 없이 들었다. 멀동이는 머리에 이인 채 숙자는 몸을 획 돌렸다. 그리고는 저기나를 쏘아봤다. 저기나는 아닌 보살하고 힝힝 코웃음 쳤다.
참고 있을까나? 쟤 지금 내리려 가?
아이, 저기나 듣는 귀가 열두복 치매라더만 니기 절 욕했다고 아이 색을 내요?
저기나는 기다렸다는 듯 당장 대들었다.
아이, 내가 욕심 써도 뭐 전에 벌이 뻗달라? 개똥 참해달라?
숙자는 눈에 쌍갈의 톳을 세웠다. 여지껏 참고 참았던 분이 일시에 터진 것이다.
내년이 뒤에서 날 헐뜯어도 난 내 남편과 사로 섞었다? 내년이 계속 날 물고 늘어지면 나도 꼭 내년은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할 거다.
저기나, 아이, 말이 더럽수냐? 똥 욕심은 장떡에서부터 소문난 일인데, 아이, 왜? 내가 뭐 없는 말 했수?
지금 뭐라고?
아이, 이 아낙네들은 왜 마주서면 자꾸 수탁처럼 이렇게 싸움질이여? 저기 저 남정네들도 있는데 좀 소리 죽이오, 야?
아이, 정말? 아이, 왜 그 일밭에 나와서 이렇게 다 지랄이야? 아이, 동님 망하게선 말이오.
아니나 다를까 인차 불어령이 날아왔다. 영범이가 눈에 독을 세우고 이 편을 노려보고 있었다.
까딱 말라이. 저기야, 암말 김사사에 들어오고 있어.
보니 원도가 정말 인수의 손목을 잡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아낙네들은 찍소리도 못했다. 아낙네들에게는 원도가 무서운 사람이었다.
아이고, 당신 여행 가방을 제가 다 챙겼는데 왜 또 열어봐요?
칫솔과 치약을 넣으려고. 아, 근데 샴푸는 어디 있지? 분명히 내가 넣어뒀는데.
아이고, 당신 고급 호텔에 투숙하지 않나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치약, 샴푸를 날마다 무료로 가져다 줄 텐데요.
여보, 그만. 호텔의 일회용품 이용률이 절반도 안 된다. 해마다 수백억을 낭비한다. 이런 비닐용품을 다 버린다면 100년이 지나도 분해하지 못한다.
네. 자그마한 일회용품 낭비가 가져다 주는 결과가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요. 앞으로 우리 모두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나갑시다.
일회용품을 줄이면 지속 가능이 많아집니다.
매일 저녁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길 최상철입니다. 로스앤젤스 북쪽 480km 지점에 데스밸리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산에 둘러싸인 죽음의 고온지대인데요. 온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매우 건조하다고 합니다. 년 평균 강수량이 50mm에 불과해서 생물이 잘 살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라고도 불립니다.